예,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감사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구절을 특별히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눌 수도 있었겠지만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한주 정도를 미가서를 이제 이렇게 묵상했는데 지난주 초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오늘 또 미가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에도 충분히 감사에 대한 주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또 반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려지는 이 감사가 과연 어떤 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감사의 퀄리티가 그저 또한해 추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좀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복음과 은혜에 깊이 뿌리박힌 그러한 뿌리내린 감사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좀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환절기라서 피곤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정세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에 많이들 피곤하단 분도 계시고 우울하단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아도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한 그런 시대로 계속 접어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또 사랑하는 조국에 참 모든 면에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참 많은 실망을 주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잘 정시해 보시려면 이제 한국하고 여기하고 시간이 밤낮이 거꾸로다 보니까 좀 피곤하신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어젯밤에 우리 시간으로 9시, 그러니까 한국에는 주일 오전 11시였는데 이제 검찰에 중간 수사 보고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 YTN 뉴스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또 들으셨겠지만 이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과연 대통령이 관련이 있느냐, 물론 관련은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문제냐라는 데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짤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한 말이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어제 들었습니다. 검찰이 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한 그 문제를 쭉 나열한 후에 대통령이 이 모든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모했다, 공모자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전국으로 지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문제, 사회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세계 어디든 간에 이런 문제를 겪을 때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성토해야 되는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런 이제 포럼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특별히 뉴욕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왜 교회가 그런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런 공의 없음에 대해서 왜좀더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는가? 왜 이런 문제를 더 교회가 성토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가 어떤 선지적인 사명을 갖고 있고, 사회의 빛과 등불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사실 현실적으로 뒷북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생각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상에 문제가 있고 사회가 잘못된다는 것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상황이 굉장히 극하고 좀 뜻밖인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놀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권력자가 썩었다. 세상에 어떤 이 정치나 경제 이런 부분에 심각한 부정이 있다. 다 알고 있던 얘기입니다. 세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는 거죠. 세상이 악한 것에 놀래서는 안 되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가끔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악하다는 데서 하나도 안 놀래고 세상이 악하다 그러면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격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시킬 필요는 없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놀래게 할 필요는 없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도 별다른 게 없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미가서를 보면서 이것이 절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전 7세기, 8세기, 8세기, 7세기쯤에 활동을 하던 분인데요. 그분이 활동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겁니다. 722년입니다. BC.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큰 제국이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만을 휩쓸어 버린 것이 아니라 남왕국 예루살렘 도성까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시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수르 군대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굶겨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쪽에서 보냈던 그 왕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미가가 살았는데 이 미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재밌게도 아수르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던가 뭐 애굽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던가 뭐 당시에 이미 멸망받았던 뭐 시리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가는 분명히 시대의 악함을 고발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미가서를 보면 한 세 개 사이클이 있는데 그 한 사이클마다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어떤 은혜의 약속, 소망 이것을 또 선포하고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이 세 번째 사이클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가가 그 당시 시대를 고발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고발의 내용이 오늘 시대와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해요. 너무 흡사해요.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잠깐 볼게요. 이 당시의 상황은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앙이라.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요. 이것은 미가 자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를 대표자로 하는 당시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는 여름 과실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두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텅텅 비어버린 남은 것이 없는 거둘 것이 없는 이제 추수할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시대적인 빈곤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빈곤함. 자, 그 내용을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떤가. 첫 번째로는 그 시대의 모습은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끊어진 시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끊어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 핍박당하고 그 한계가 한도가 굉장히 문제가 더 깊어져서 결국은 죽임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끊어져 버리는 예? 결국 선하게 사는 사람은 망해버리는 시대인 거죠. 정직하게 양심으로 말하고 양심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남아질 수가 없는 예, 그것이 어떠한 이유였든지, 뭐 요새도 뭐 가끔 어떤 그 정권의 타락, 이 굉장히 부정함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구석구석에 양심선언했던 사람들이 병들어 죽기도 하고 자살로 나타나기도 하고, 결국은 엄청난 그 안에 심각한 그러한 폭력과 아주 악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가가. 이것이 가장 심각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심판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심판이 임박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는 언제냐? 경건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심판을 해야 돼요.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단 하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봤습니다.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강포, 이 바이올런스가 가득했기 때문에 강포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정말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예? 착한 사람, 유하게 사는 사람, 용서를 프랙티스 하는 사람,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냥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포악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셨습니다. 왜 심판했느냐? 세상이 악해서 심판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이러한 시대, 이런 시대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죠. 예. 의인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는 시대, 쓸만한 인물이 남아남지 않는 시대, 악한 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경건한 지도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믿을 만한 어떤 지도자를, 마음을 둘 만한 지도자를 찾을 수가 없어. 항상 얘기합니다. 사람이 없어, 인물이 없어. 그것은 사실은 그 시대의 지극히 타락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악한 동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워요. 3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이게 악한 시대인데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이에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음을 합하여 이 결탁해서 동맹을 이뤄서 악을 행합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오늘 이 시대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와 재판관. 누구예요, 이거? 예? 청와대와 검찰.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들은 뭘 구한다고요? 뇌물을 구해, 뇌물. 돈 있는 사람, 재벌들에게 가서 돈 달라 그래요. 뭔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 여기 보니까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자기의 욕심을 말해요.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경유착이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도자, 심지어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줘야 될 재판관도 같이 하나가 돼서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돈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치부하고, 반면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뭘 한다고요? 더 큰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뭔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거기에 그들이 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주전 7세기, 8세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아주 좀 아이러니죠. 이처럼 악한 결탁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동시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은 가까운 자라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친구도 이웃도 아내도,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건 그냥 가정 안에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 불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시대의 지극히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가까워야 될 사람들도 서로를 믿지 못한다. 가족들도 서로를 믿지 못한다. 왜? 다 자기가 먹고 자기가 취할 걸 이득을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짓밟고 짓밟히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찍어내리는 시대입니다. 예. 뭐 지금 그렇게 됐어요. 같이 하던 분들이 이제 서로를 죽여야지만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상황이 돼가지고 계속 서로 고발할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닉하지만 이 시대적인 모습이에요. 이 시대적인 모습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에요. 바울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등등 끊임없이 가장 가까운 관계라도 가족이라도 부모라도 자녀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는 서로 사납고 무정하고 배신하고 등쳐먹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왜?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때문에, 예? 불법,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을 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인들끼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와요. 우리가 사람 조심해. 사람이 제일 무서워. 왜?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신뢰감을 주지 못해. 뭔가 말을 하면 약속을 하면 지키질 않아. 거기에서 오는 결론은 뭐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점점 더 자기 스스로만 방어하는 차가운 인간들의 모임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게 타락한 세상의 모습. 타락한 세상의 모습. 여러분 이런 시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 별로 다르지 않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고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가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일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뭐 당연하다, 그렇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미 언급했지만 아수르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애굽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장차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에 대한 예언도 아니고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얘기다. 여기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그 이 미가서 요 7장 5절 6절 요 부분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요 말을 인용하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인용하시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 말이 또 이제 반복해서 기록돼 있는데 그때 인용하시면서 이처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용하시냐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신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세상의 현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전쟁을 만들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근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그 전쟁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야 된다는 전쟁이다. 세상 안에서 세상과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 그 악 때문에 서로 나눠지는 전쟁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악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는 공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결국은 영적인 대립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한 집안 안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판이하게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는 세상과 같지 않다. 똑같은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스핀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과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갈등이에요. 지난주 중에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서 로마서를 다시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어떤 절망 같은 거 있죠. 그 절망은 뭐냐면 사실은 불신자나 또는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그 당시 얘기로 이야기하자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죄 안에 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바울사도가 율법을 가진 자로서 로마서 7장에 스스로 갈등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율법이 있다. 그러나 내 안에 육체의 죄악의 법이 있다. 이 둘 사이에 갈등하는데 스스로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게 믿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세상은 이런 거야.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딱 구분을 해서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 헌신하고 걸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복잡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 안에는 죄성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지만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또 하나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갈등일 뿐이에요. 하나의 갈등.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민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다시 한번 회개하고 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지만 또 월요일이 되기 전에 이미 주일날 저녁도 되기 전에 다 한 번씩 패배당하고 현실이 어렵구나 이러고 서로 쉐어합니다.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정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어떻게 내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잘못된 답이 먼저 나와요. 잘못된 답은 뭐냐면은 지극히 종교적인 답입니다. 종교심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남보다는 좀 앞장서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답이에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흠없고 점없는 딱 1년 된 송아지. 너무나 이쁜 송아지. 가장 선별된 최고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남들보다 많이 가져가야 될까? 천천이면은 뭐 수백만입니다. 이걸 가지고 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구별하여서 정말 살찐 부분만을 다 도려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가가 중요한 것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처럼 타락한 시대에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종교심을 불태우면서 그래도 우리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종교적 원리는 교만입니다. 프라이드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우리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더럽고 잘못된 제물을 드리고 있지 않다. 나는 더 귀한 것을 더 많이 드리고 있다. 나는 구별해서 드린다. 나는 기술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드린다. 정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나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감사절이 돼서 정말 내 마음에 힘이 정말 부딪힐 정도로 내가 정말 힘들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이 오늘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면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과연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종교적인 교만인가? 나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종교심, 나의 마음의 우월감, 나의 교만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대에. 세상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면서 아 뭐 나는 뭐 괜찮겠지.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서운 건 뭐냐면요, 율법주의는 자기를 못 보게 하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해요. 율법주의는 마치 뭐와 같은가 보냐. 이 컵이 예쁜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어떤 다른 타인이고요. 여기 달려있는 요 손잡이가 요게 율법 같아요. 요거를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는 걸 내가 붙들고요. 그 사람을 막 흔들어댑니다. 우린 그런 삶에 익숙합니다. 너는 나보다 못해. 이 부분은 왜 나보다 못하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비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우린 그거 갖고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아무런 싸움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한 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 아니에요. 그도 만약에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기겠다. 똑같이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내가 얼마 가졌고 저 사람이 얼마 가졌는가, 내가 얼만큼 더 했는가, 내가 지난 주일날 청소를 했는데 저 사람은 20% 했는데 나는 50% 했어. 저 사람은 의자를 5개 나누는 동안에 깨부리고 나는 그 사이에 의자를 50개 나눴어. 라는 데 굉장히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나는 더 의롭다라는 거야 결국은. 우리 교회는 이래 이래서 좋아. 저것보다 나. 이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짐이 되고 더 어려운 도전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우월하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떳떳한 감사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작년보다 올해 인컴이 더 많았고 저 사람들보다 우리 가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됐고 주님, 돌이켜보니까 참 남들보다 내가 복을 참 많이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예물이라면 안타깝지만 그것은 미가가 비판하고 있는 예물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그거는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Guilt.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 바칠까 하나님께? 당시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에 있었던 나쁜 풍습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불로 태워서 바쳤어요. 불을 지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뭔가 자기의 문제를 좀 극복하고 신으로부터 무슨 어떤 페이버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겪을 때, 뭔가 큰 결단을 해야 될 때 자기의 아들을 불로 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하다. 네, 가증하다. 이런 생각을 딱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생각이 번뜩 날 거예요. 근데 그것은 This is only a test. Only a test라고 성경에 딱 앞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 테스트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때가 있을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만 하세요. 그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만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예고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요.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에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인 포인트인데 자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가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할 때가 있어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참 저한테 잘해요. 뭐 베풀기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좀 마음이 커서 어떨 때 보면 참 아주 큼직큼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자기의 인생이 참 부끄럽다. 마음속에 자기가 머리로서는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결단으로 경건함으로 가지 못하는 마음속에 부끄럽고 마음속에 그런 어떤 죄책감은 계속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령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놓는 그런 결단은 없어요. 계속 그걸 가지고 고민은 해요. 마음속에.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만 선의를 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건 종교예요. 그런 종교심을 이용해서 교회가 잘 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그런 종교심을 이용해서 돈을 끌어모으기도 해요. 예? 심지어는 죄를 고백하고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 헌금을 받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사람들의 거짓된 종교심은, 아니 잘못된 종교심을 가지고 어떤 그런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수능시험이 있을 때마다 교회 문을 열어놓고 특별 집회를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뭐 다 해야 되는데, 그건 한국에 가면. 저는 한국 가서 목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다 해야 된대요. 특별 헌금을 하도록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에 이러한 생각들을 좀 풀어낼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저만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심들을 풀어내야 된다. 미가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미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답은 노죠. 답은 노죠. 그럼 뭐겠어요, 그게? 미가가 그 당시 시대를 비판하고 그 당시 시대를 폭로하면서 이와 같은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소망을 던지는 미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키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털털 털어내어주신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5장이죠?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삼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남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약함으로 내어주시고,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아직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그에게 얼굴,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바로 바울을 위해 죽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와 화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죠? 감사는 말만이 아니에요. 감사는 단순히 헌금이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은혜의 반응이에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 속에 이러한 끌어올리는 감사의 표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은혜의 이 풍성함이 우리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 나를 이끌어서 끌고 나와서 내 마음 거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more than a conqueror, 넉넉히 이기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뜻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 있죠? 복음의 포만감,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아요. 아니 세상의 권력은 다 쥐고 있고 사람들의 인기는 누리고 있는데 왜 여전히 돈이 더 필요한가요? 왜 이 사람 저 사람 챙겨줘야 되나요? 왜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절제할 수가 없나요?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배고픕니다. 꾸정물을 먹고 꾸정물을 마시고 소금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귀한 것으로 채워준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아무리 좋은 걸 입고 아무리 젊어지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때문에 여러분 그런 배고픔 경험해 보셨죠?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배가 고픕니다. 토요일 밤에도 조심해야 돼요.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저녁에는 웬만하면 뭐 잔치나 이런 데 가긴 뭐 가야 될 땐 가야 되지만 가면 그 음식 절제하느라고 왜 배가 고파요. 그날은 왜 마음의 불안감, 불안감보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부담이 있었어요. 예. 어젯밤에도 먹고 싶은 게 있어. 가서 먹었어요. 근데도 배가 고파. 제 아내하고 같이 집에 돌아오면서 여보, 가다가 저기 다이너 들려가지고 애플파이에다 아이스크림 하나 올려놓고 좀 먹자. 안 된대, 우리 와이프가. 안 돼, 안 돼. 차 핸들은 제가 쥐고 있으니까 갔어요. 옆에서 한심한 듯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저는 그걸 다 먹었어요. 근데 배가 고파요. 또 회개했죠.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몇 파운드 늘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배고파요. 우리가 배고파. 자꾸 배가 고파.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내 비즈니스 잘 되는데 확장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든지 더 나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명칭 호칭 하나 가지고 마음이 뒤틀리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거 자꾸 경험해요. 근데 그때마다 돌아가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복음의 배부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그 포만감, 그 채워짐, 그 풍성함.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요. 왜? 이미 받았어요. 남들이 가진 것 다 갖지 못해도 내가 꼭 마음으로 이것만 있으면 조금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당장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인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한 그 감사, 주님이 나를 신복이라고 불러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하고 내 곁에 서 계시는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다 나를 떠나고 나는 죽고 배고프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거기에 배가 불러 있으면 세상과 다를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배고프고 세상에 목마르고 왜 자기 명예에 배고프고 명예에 목마르고 왜 돈에 목마르고 돈에 거기에 목이 메어서 쫓겨가고 있느냐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해도 예수 믿는 이유도 뭐야?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부자 되기 위하여 자녀들 성공하기 위하여 하는지는 몰라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 모든 것 다 털털 털어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살아가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천국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에 대한 눈은 꽉 막혀서 아직도 세상 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 타령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픈 거죠.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이 이해가 없이는 신앙이라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만약에 오늘도 세상을 자랑하고 모일 때마다 서로 쉐어링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른다면 여러분 신앙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뭔지 미가는 얘기합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내게 다 보여줬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한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시대에 정의를 행한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무 재밌는 말이죠.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는 사랑이에요. 인자는 헤셋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 사랑을 사랑한다. 뭐예요? 사랑으로 채워지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와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워진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This is good. And what God asks of you, what God demands of you.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의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좋으십니까? 뭐가 제일 행복합니까? 저는요 걷는 거 참 좋아요. 어제도 아침에 목사님 한 분이 방문 오셔서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저기 밸리 그린 그 링컨 드라이빈 그쪽에 가서 걸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많이 했지만 그것이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체험되고 그것이 아닐 때 얼마나 부질하고 부질없고 얼마나 참 찌질한가 인생이 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찌질하게 살고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우리를 경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넉넉한가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미가 시대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시대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사람들은 마음에 은혜의 포만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체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복음의 빛으로 비춰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비춰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고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사랑할 수도 세상에 사명을 다할 수도 없는 존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뒤집어주셨어 세상의 가치에 아버지 하나님 연연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주의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 힘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요즘은 뭐 촛불을 들고 나가서 비친다고 합니다. 아, 사실 그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부탁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는데 우리도 너무 멋없이 폼없이 아무것도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것이 없는 아름다움을 포기한 너무나 내 손으로 그냥 바등바등 붙들고 있기에 내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가 오늘도 주 앞에 고민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로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 안에서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